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라.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유구무원입니다. 2024년 새해 우리 교회의 포부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읍시다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너진 우리 공동체의 제단, 즉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내리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제단, 각 가정마다 가정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셀의 재단에도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재단에도 우리의 일터와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재단 위에 계속해서 물을 부었던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불로서는 새롭게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이 불을 붙이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엘리야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매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책이며 죄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책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늘의 이야기와 인간들을 사랑하사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땅의 이야기가 조화되어 있는 복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보 첫면을 보시면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의 전체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성경 봉독자가 읽어주는 구절은 관로 안에 기록되어 있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앞에 있는 1번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누가복음 설교가 연속해서 이어져 나갈 1년 번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보를 내려놓고 다시 광고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참여했던 사람으로 그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절에 따르면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말과 필레오, 사랑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한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는 복음의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시는 누가를 통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는 본격적인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기 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와서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의 출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증조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후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제사장 가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수하고 지켰던 믿음의 모범생들, 믿음의 가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머리가 희끗희끗할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고 그 두 사람의 가정은 자녀가 없이 두 사람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순서가 되면 조를 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소에서 제사를 섬겼습니다. 사가랴 역시 올라갈 순서가 되어서 자기 조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소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피어 올리는 분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비를 뽑아서 들어갈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제비를 함께 뽑았는데 성소에 들어갈 사람으로 사가랴가 선택되었습니다. 그가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워 올릴 때 그 향으로 그 성소가 가득해질 무렵 사가랴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 우편 오른쪽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성소에는 자기 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서 있는 것을 사가랴가 본 것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마음이 들었을 때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가랴가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오랜 세월 했던 그의 기도.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저희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제사장의 귀한 가문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후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했겠죠? 천사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저는 어제 결혼식에서 참여했는데 거기에 아주 어린 아기가 와 있었어요. 아기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쿵,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그 눈빛은 또 얼마나 눈망울은 순수한지, 아기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아기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60명을 줬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보고 싶으면 성한교회로 오세요. 아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든 사가랴가 정말 노년에 귀하게 얻은 아들을 품고 있는 장면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아휴, 너무 좋아. 애가 웃기만 해도, 사가랴도 웃고, 애가 울면 여보 여보, 애가 울어요 울어요, 우는 것도 예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 당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기가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 구약으로 말하면 나시린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귀한 예언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터인데 그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즉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 가지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말라기 4장 5절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엘리야는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오게 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6절.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부모의 마음을 돌려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문화적인 변천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가치 간의 차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세대 간 삶의 방식도 생각하는 것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대립하고 충돌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누가복음은 단절되고 돌아서 있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열리게 되고 회복되는 것, 즉 간섭과 통제, 상처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남보다도 못한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자녀를 여전히 자신의 지배력 아래 두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아 등을 돌린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 끊임없이 간섭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싫은데 어떻게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에 겉으로 보면 다 괜찮지만 그 속을 깊이 들어가서 정말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정말 적지 않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믿음을 가진 청년들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가장 가까운 그 사이가, 가장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그 사이가 완전히 마음을 돌려버린 관계에 있다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신앙은 부모의 삶을 거쳐서 자녀의 마음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해방과 전쟁의 시대를 겪어오신 부모님들의 그 어려웠던 삶의 상처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변을 통과한 부모들이 숨가쁘게 달려왔던 삶의 여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압박하고 강요하고 내 야망을 이루려 하고 내 성공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은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든 말로 잔소리로 그 아이의 삶에 개입하려 하는 그 많은 시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모세를 그 강물에 뛰어보내면서 이제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강물을 흘러흘러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그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 아닙니까?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이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아이의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만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를 계속 붙들고 있어. 네가 내 노후를 책임져라. 너는 나의 보험이다. 애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것도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그 아이는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부족한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그늘지고 아파하고 제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픔을 줬던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그늘지고 꺾여지고 믿음까지 잃어버릴 상황에 처한 수많은 자녀들에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녀의 상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는 진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사랑은 영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대리적인 역할로 머물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상처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해외 육지 어디에 멀리 있을지라도 부모와 자녀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그 먼 거리를 넘어서서 그 영적인 은혜가 반드시 자녀에게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며 그의 상처를 치유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올바른 사랑, 자녀가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우리는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두 번째 준비는 불순종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명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거역하는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굴복을 하고 싶어도 자기 의지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될 거야, 100번, 200번 결단하고 의지를 가져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것.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요, 입으로는 아무리 말할지라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감동될 때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내 마음의 길이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두 가지 준비. 첫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할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마음의 길을 활짝 여신다는 것.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관계의 회복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에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이야기, 그것은 사가랴 개인에게도 기쁨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습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저도 늙었고요. 제 아내도 늙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너무 기뻐서 그 기쁜 소식을 막 전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달려갔다고 생각합시다.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할까? 이 소식을 전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 여보 여보, 얘들아 얘들아, 야 우리 지난번에 그거 쓴 거 있잖아.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썼는데, 우와, 1등 상품 된 거 있지. 우리 자동차 받게 된 거야. 막 이러면 기대한 게 뭐냐면 가족들이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와, 막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는데 세금은. 이런 반응 전혀 기쁘지 않은. 와, 엄마 나 학교에 합격했어요. 와,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막, 너 너무 좀 수고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와, 우리 그런데 등록금은. 여러분 정말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와서 함께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제 이 가문에. 이제 이 귀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합당한 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할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람이 많아지는 이 귀하고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이 가정에 임하여 오는데 사가랴의 반응은 그게 될까요? 저 늙었는데요. 제 아내도 늙었는데요. 이런 전혀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믿을 수 없다는 이 반응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사가랴의 마음을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대 2000년 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아마 잘 모르지만 아이를 갖기 위한 많은 시도와 노력과 수고와 기도 그리고 그 노력했던 만큼의 실패, 안됨, 포기 이것이 쌓여서 이제는 그 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하겠지만 왜 그걸 못 믿어? 그렇게 말하겠지만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아픈 이야기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천사가 이야기하자 사가랴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수없이 시도했던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내게는 정말 포기해버린 더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할수록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천사가 말하자 사가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게 다 실패했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많이 노력하고 반복하고 수고했던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지낼 때 그 지점을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 역시 어쩌면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게 된다고요? 에이 설마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죠. 그때 천사가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들어라. 들어라 심상치 않습니다. 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천사의 말은 천사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리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뭘 못한다고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불신의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반응들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오만과 불신앙의 말들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의 입을 닫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입을 봉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 사가랴가 얼마 동안 말을 못했을까요? 혀가 굳어지고 입이 열리지 않아서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유구무원, 정말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굳게 입이 닫히게 됩니다. 그의 입술은 봉쇄되죠.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가 입이 강제로 닫혀진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붙잡혀서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고요, 이건 상황적으로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안 되고요, 과학적으로 안 되고요, 그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불신앙의 마음과 입술로 이게 된다고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가랴가 이렇게 말했다면 성경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가정에, 우리처럼 부족한 가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할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사가랴가 그랬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경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아기가 잉태되고 자라고 할 동안 사가랴는 아빠로서 계속 노래를 할렐루야 옆에서 불러주고 배에 말해주고 세례 요한, 요하나 기다리고 있다 아빠가 발로 차네 좋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가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10개월 동안 그의 입은 완전히 닫혀집니다. 불신의 말은 우리의 영적인 입이 굳어지게 만들고 그 입이 봉해지고 그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은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의 수많은 말들은 공중에 흩어지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간이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생명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의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이 두 싸움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 현실을 생각하는 그 견고한 현실에 여리고 성벽과도 같은 현실이 여러분을 계속 붙들 것입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는 새해의 문을, 신앙의 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주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의 말로 그의 입이 봉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깨어진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역해왔던 마음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